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뭐랄까 깊은 상처와 동시에 또 많은 질문을 남긴 사건이죠.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그 좌초 과정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부터 심층 분석, 또 관계자 증언까지 정말 다양한 시각이 담긴 자료들이 모였는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의 경과를 훑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또왜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것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특히 이게 그냥 해프닝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을 드러낸, 뭐랄까 예고된 실패였는지 자료들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 이 사건은 확실히 과거의 군사 정변들하고는 다른 지점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뭐 선포 명분부터 시작해서 군의 움직임, 또 시민들의 대응 방식까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단순히 실패한 쿠데타 이렇게 넘기기에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무겁습니다. 네.
가장 먼저 풀어봐야 할 의문은 역시 왜 선포했는가? 바로 이 점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식적인 명분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실제로는 좀 다르다는 분석이 많아요. 당시 그 여소야대 국회 운영의 어려움 같은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려는 시도였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북한 공산 세력과의 연계로 이렇게 비약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 문제였다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사법기관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인데 느닷없이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우위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기 그런데 그 명분으로 내세운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구호 자체도 상당히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구호가 갖는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무게감을 생각하면 왜 하필 이 명분을 다시 꺼내들었을까? 자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아,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구호는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적을 탄압하거나 혹은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안보 불안을 조장하면서 자주 사용되었던 프레임이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이걸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마치 국민의 적인 것처럼 규정하고 어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의 한국 사회는 과거와는 달랐죠. 정보 접근성도 훨씬 높아졌고, 시민 의식도 성장하면서 이런 낡은 프레임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과한 심각한 오판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오판회라는 점은 그 계엄 실현 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계엄 성공 시에 반대파 수만 명을 수용소에 보내고 심지어 일부 암살 계획까지 있었다는 내용은 아니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계획이었을까요, 정말?
그 계획은 뭐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거의 망상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수만 명 규모의 체포와 수용, 그리고 암살이라니요. 이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걸 실행하려면 군과 정보기관의 완벽한 통제, 그리고 동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군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계획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그냥 탁상공론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동맹국, 구체적으로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국제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계획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인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반헌법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 것 자체가 심각한 착각이었죠.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계엄 선포 직후 즉각적으로 심각한 우려, 그러니까 serious concern을 표명했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걸 심각한 오판, serious misjudgment라고 규정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취소 같은 것들은 사실상 당시 정부에 대한 외교적 고립 조치나 다름없었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비난에 직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과거 12.12 같은 사건과는 달리 이런 계엄 시도는 군부 장악 자체부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의외였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였다고 분석됩니다. 국회 진입 당시에 총궐을 시민이나 국회의원에게 직접 겨누는 위협적인 모습도 물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는 다른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뭐랄까,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나 강경 진압을 주저하는 모습, 또 일부 병력이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장면, 심지어 비무장 시민과의 신체 접촉 시에 뒤로 물러서거나 시위자를 다독이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죠. 이건 정말 과거 군사정변 당시의 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은 뭘까요? 이게 단순히 젊은 세대의 특징?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명령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군 내부에도 꽤 퍼져 있었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조차 청문회에서 개연 발동 가능성에 대해 군이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지휘부에서조차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거죠. 둘째는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의 가치관 변화입니다. 국가나 명령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복종보다는 개인의 양심이나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상관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에 따랐을 경우에 결국 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휘부 책임 문제로 큰 논란이 되었던 최상병 사건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부당한 명령 수행의 위험성을 학습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 군 내부의 이런 움직임과 더불어서 외부에서는 시민들의 저항이 정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를 통해서 순식간에 상황이 공유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막 모여들었죠. 특히 맨몸으로 군용 트럭을 막아서는 장면은 와, 자료 속 사진만 봐도 당시의 긴박함하고 시민들의 용기가 느껴져서 정말 소름이 돋더군요.
네. 한국 현대사에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군사력을 동원한 권력 장악 시도를 저지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의 저항과는 또 다른 양상이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화가 가능해지면서 계엄 세력이 의도했던 어떤 정보 통제나 공포 분위기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감시 민주주의, 모니터링 데모크라시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권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직접적인 저항에 나서는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시민들의 참여 방식에서도 새로운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그중에서도 2030 여성들의 참여 방식이 독특했다는 분석이 흥미로웠어요. K-POP 팬덤 문화에서 가져온 응원봉 집회 같은 것들이요?
네, 그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뭐 앞자리를 선점해서 구호를 외치고 서로 필요한 물품을 나누는 등 K-POP 팬덤 활동에서 익숙한 조직 문화와 참여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기성세대의 집회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목소리 표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 참여를 넘어선 어떤 문화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세대 간의 연대나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엄 시도는 뭐 몇 시간 만에 실패로 돌아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끝났어도 그 여파는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이런 분석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사회적 분열과 불신의 심화입니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당시에 일부 의원들의 동조 또는 방조 유혹 그리고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등으로 인해서 극심한 내홍과 함께 국민적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죠. 일부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들이 다시 확산되는 등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재 씨조차 국민의힘 일부를 테러리스트 집단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등을 돌렸을 정도니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이후에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다양한 제안들이 담겨 있더군요.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요.
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 외에 뭐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강화, 이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민 통제, 즉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는 군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군 통수권자의 자의적인 군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같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요.
그 외에도 뭐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문제, 공직자 검증 시스템 개선 등 사회 전반적인 과제들도 함께 제기되고 있네요.
네. 허위 정모와 극단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결국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가진 어떤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발현된 시민사회의 저력을 함께 보여준 복합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한 쿠데타 시도였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들은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깊어진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가장 큰 도전 과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론장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했던 사건의 다층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점점 더 극단화되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또 쏟아지는 정부의 홍수 속에서 사실과 의견을 분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시민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고 변화해야 할까요? 한 번쯤 각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더 딥다이브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와 깊이 있는 자료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